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 길죠? 10절에서 23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재앙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은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멘. 예, 여기서는 문맥상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주, 2주로 나눴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계획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정 문제가 있을 거고 건강 문제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단 먼저 확인할게요. 예비된 제자. 루디아 얘기죠. 지난주에는 고넬료랑 베드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준비하시고 베드로도 준비해서 둘이 만나게 하셨고 근데 그 고넬료는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은혜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또 예비된 제자 하면서 루디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데 아시아가 막혔고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예, 근데 그 루디아가 예비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은 복음의 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한 장소. 그리고 한 시스템을 세우고 또 빠져나가요.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제자를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찾아냈으면 시스템으로 세우고 바로 다른 곳으로 또 가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대수련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제 세계대수련을 딱 들으면서 아,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딱 그게 저한테 확신이 왔거든요. 유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대학에 진짜 복음 전하는 한 제자를 찾아라. 사역자든 중직자든 렘너트든 찾아라. 찾으면 빨리 다른 대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찾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에서 이제 중간 사역자로 바뀌었어요. 지교회 지역 담당자로. 그래서 8개의 대학에 있거든요. 남부 비지역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개 대학의 시스템을 찾으라고. 잘 되는 곳은 놔두고 안 되는 곳에 빨리 가서 거기 숨겨져 있는 그런 사역자나 제자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죠. 빨리 하나님 이미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찾아라. 분명히 준비됐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 보는 놈. 이것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 핍박자, 도둑놈, 그리고 가족 중에 생각지도 못한 복음의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사 진짜 이 복음의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찾아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직분자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역동적인 참 직분자. 내가 진짜 복음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역동적인 그런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참 직분자는 누구냐? 예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맞습니다. 예배 때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응답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 주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붙잡고 현장 갔을 때 그때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전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미션을 우리가 찾는 전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진짜 내 인생에 나는 가정 문제가 있는데 나는 건강 문제가 있는데 나는 경제가 문제 있는데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답을 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답 안 내고 그냥 어설렁 어설렁 넘어가면 나중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진짜 이게 복음 안에 해결이 되냐? 이 사람의 이 정신 문제가 복음 안에 해결되냐? 이 사람의 경제 문제가 복음 안에 해결되냐? 이 사람의 육신 문제, 특히 질병 문제가 복음 안에 해결되냐? 여러분들이 그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증인이 안 되면 그럴까? 자기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서 느껴요. 믿음이 나가고 있는지 성령이 나가고 있는지 부신앙이 나가고 있는지 그게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저 뜨거운 태양이 끝나지 않고 계속 끓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는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1초도 안 놓, 그 1초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가정이 깨지고 왕따를 당하고 부모가 일찍 죽고 경제 문제가 와고 감옥에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와집에도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초가집에도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이유가 다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계복음화학위에서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세요. 왜 그런 문제를 보냐? 네가 이래도 예수님 그리스도 맞냐? 네가 그래도 진짜 세계복음을 하겠냐? 하나님 물어봐요. 근데 문제 가운데 딱 잡힌 사람은 돈 때문에 못해요. 건강 때문에 못해요. 그럼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나는 세계복음을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날 버려도 나는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단이 떠나요. 그 문제 가운데서 사단이 떠나요. 증거를 보면 욥기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추석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 뺏어가십시오. 욥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욥은 그럴 사람 아니야? 해봐. 오히려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 가정 문제에서 내 건강 문제에서 진짜 나를 믿고 있냐?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진짜 답이 났냐? 안 났냐? 이걸 보고 있어요. 답이 안 나면요 제자 못 붙여요. 그 사람한테 자기 이거 다 봤는데 누가 그 복음을 어떻게 줘? 말로는 주겠지. 근데 삶은 완전 복음이 아닌데? 예, 네, 그걸 다 봐요. 부신자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쟤 진짜 믿는 놈이야. 아, 쟤는 가짜야. 무당돌도 합니다. 빨리 우리가 복음에 답을 내려야 돼요. 전도자로 빨리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나는 완전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다. 그래서 내 직분은 은혜롭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조롭게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충성되게 생명 걸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마귀가 눈물나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답은 없다. 기도해라. 그래서 부신자도 명상운동하면서 신적인 지혜를 나타내는데 신자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깊은 호흡 가운데 기도해라. 그게 답이다.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그것밖에 답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단락에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날짜도 줘버렸어요. 내년 이맘때 예, 내가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한 분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명은 천사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정탐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같고요.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성경 볼까?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 2절 10절 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면서 뒤에서 웃었죠. 웃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왜죠?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99세예요. 할아버지거든요. 사라는 10살 차이 나는데도 사라도 뭐 거의 뭐 90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내년에 아예 날짜까지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보니까 11절 뭐라고 얘기했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비웃은 거죠. 하면서 이유가 뭐였어요? 나 나이 많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이유가 있었어요. 생리가 끊겼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 맞아요? 틀려요? 사라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성과 과학적인 것과 우리 한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수준과 내 환계와 과학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해봐요. 대표적인 우리 같이 가난한 교회가 무슨 성전 건축이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성도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세계 선교하냐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그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을 딱 끊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무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그 무능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왜 하나님은 젊었을 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젊었을 때 주면 되지. 왜 늙었을 때 생리가 끊었을 때 아기를 줍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요? 아까 답 얘기했죠. 왜 나에게 경제 문제가 있는가? 왜 나에게 이 가난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유가 있다고 했죠? 예. 네. 세계복음화 때문에 믿음 주시려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자연스럽게 난 거라고 생각, 내 힘으로 난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어려움을 줘요.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항상 줘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 사역했을 때 그 형님 형님에서 내가 데리고 다니고 막 캠퍼스에서 다락방 하는 거 보여주고 막 했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간증 많이 했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부산에 담임 목사로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한데 만났어요. 대학 성경을 때 만나가지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 간 지 언제 얼마 됐냐 5년 됐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거면서 형님 언제 부산 놀러 오십니까? 제가 회를 사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괜찮냐 했더니 뭐 죽을 뻔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기도로 살았다고. 그게 배경이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수원에서 부모님의 기도로 살았다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두 가지 위기가 왔었는데 가장 크게 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와이프가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도 있고 피도 이렇게 멈추지가 않대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듣는 단어라서 잘 기억이 못하는데 어쨌든 평생 갖고 가야 되고 약간만 해도 80만 원이래요. 보험도 안 되는 거래요. 그 병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대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믿음으로 나버렸어요. 믿음으로 나버렸어요. 아기를 딱 낳았는데 와이프는 그 해열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보니까 심장이 뚫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진짜 할 게 없었대요. 손을 딱 들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도 목사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위기라고. 위기는 뭐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멈추게 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심장이 메꿔졌다고 간증을 한 걸 딱 들었습니다. 나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우리 와이프는 불질병에서 아기 못 낳아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정주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여기 어디죠? 양천구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남누고인데 선생님인데 오늘 보니까 정주혜 선생님이 이렇게 애를 가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셋째를 가졌거든요. 근데 한참 같이 미션을 했는데 배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유산이 됐다고.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근데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니까 왜 유산이 됐는지 이유를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되는 걸 알아가지고 바로 또 1년 후에 아기를 가지고 둘째를 낳은 거예요. 야,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앞에서는 진짜 그 어떤 과학적인 거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하구나.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자꾸만 내 순과 내 경험과 과학적 증거 의학적 증거로 하나님을 제안하냐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안 자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와 생리가 끊겼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비웃었어요. 뒤에서 그 웃음을 가지고 아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네가 나 비웃었지 아이 이름은 이삭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 여호와야.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는 게 있냐?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너 진짜 나 믿어? 너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 너가 말하는 거 들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아닌데?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데?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건 맞아요. 좀 진짜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네. 하나님은 초과학적이고 초의학적인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래요. 그냥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 주겠다 하고 메시아를 줘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고 아들을 줘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줘서 너의 후손이 강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세계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복 중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자체가 뭐죠?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고 선민 사상으로 얘기했죠.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그러다 엄청 깨지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환상까지 보이면서 부정한 짐승 보이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내 계획은 어디 있냐? 천하 만민, 이방인, 이삼칠, 오천 족속에 있다. 우리는 돈도 없고요. 우리는 가난하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은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이곳에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면 됩니다. 자, 20절.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들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은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면서 두 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조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32절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28절에서 32절 28절 50인 중에 아까 27절이네요. 뭐라고 하죠?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싸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그러면 45명을 찾으면 멸하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그래서 40명 안 멸하겠다. 30명 안 멸하겠다. 20명 안 멸하겠다. 10명 찾으면 멸하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딱 얘기해요. 그래서 32전에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만약에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절대 멸하지 않겠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가만히 놔두지 않은데 근데 왜 멸망했냐?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아무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전도자 10명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빛을 발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은 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그 사람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알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좀 얘기할게요. 뭐냐? 재앙을 막아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왜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어떻게 해요? 그냥 100% 믿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2, 3, 7, 5천 족속 세계복음화의 방향 관심이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그 현장에 의인 10명만 찾아내며 그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저주와 재앙을 막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이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 타락은요 후대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후대가 죽어요.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가뜩이나 인구수가 줄을 텐데 더 줄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 성적 타락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냐? 후대가 죽기 때문에, 생명이 죽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가장 그래서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남세까지 가요. 남자끼리 성교하는 때까지 가고 그리고 또 강간까지 갑니다. 강제적으로. 그럼 누가 죽죠? 후대가 죽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죽이는 방법 중에 방법이 사단의 방법은 성적 타락이에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살리셨는데 선교 실패한 적 있냐고. 그렇게 큰 선교사님인데 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내가 가리켰던 제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 미션홈에서 훈련할 때 아기를 가졌다. 그리고 그 학교 문은 다 문 닫았다. 딱인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 타락은 사단이 갖다 주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돼요. 네, 이거는 용납하면 안 돼요. 저건 저보고 율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대학생들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대학 졸업하고 연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많은 목회자와 많은 렘넌트가 이 성적 타락으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중직자나 목회자에게 오히려 강간을 당한 그 렘넌트들도 있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절대 성적으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좀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전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뭐죠? 재앙을 막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있다. 그 의인 찾아라. 계속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 현장에 계속 가가지고 부흥시킬 필요 없다. 제자만 찾고 세우고 빠져나와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게 길이고 키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저 말씀이었구나. 가서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겨울이 끝나면 학기가 시작하면 우리 모든 캠퍼스를 또 돌 거고 또 지역을 돌 거고 또 여러 가지 학교, 초중고 학교도 돌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둔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으면 됩니다. 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진짜 내가 믿냐? 내가 복음이면 하나님 복음 들을 자를 붙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냐?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갖고 내가 진짜 움직이냐? 내 이성과 내 환경과 내 수준에 매이지 말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 붙잡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